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여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복음송가로 우리가 찬양했지만 바로 갈렙이 그렇게 간구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여서 첫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도 계시고 또 한 가정들을 마치고 새로운 또 학기를 위해서 이번 학기를 또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서 그리고 새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미래를 향하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 보면은 이 가을 학기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 알겠지만 한국처럼 이 봄에 시작하는 학기가 아니라 가을에서부터 이 학사 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에서부터 1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봄 학기의 끝이 나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가을 학기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연구를 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 무엇을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꿈과 소망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올 이번 학기가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들을 누려나가며 참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그런 광야에서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그 출애굽됐던 모든 1세대, 그 어린아이를 제외한 모든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같이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취했습니까?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동시에 외쳤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순 이거 소설에도 안 나오는 얘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가나안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쟁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바로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언제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약속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이란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그 지파별로 주시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냐고 했을 때 93세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방금 읽어봤던 13장에서 그의 나이가 늙었다고 했을 때 그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게 10여 년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그의 나이가 110세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세가 넘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의술이 발달될 때도 100세가 넘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살고 그런 노인 중에서 상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런 나이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자 했는 그 약속의 땅이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다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냐면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그 땅, 약속하신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하시는 작업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14장에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께 나와서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이 땅에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왜 옛날이나 요즘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그 적지가 그 적군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알아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말하자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그 10지파의 대표인 10명의 정탐꾼은 가봤더니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킬 만한 악한 땅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전설적인 네피림, 그 거의 그 네피림의 후세인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이 튼튼한지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메뚜기 같다.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를 믿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이 네피림의 후세인 아낙 자손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기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우리는 완전히 초전 박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이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그냥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두 명이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10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10명이 긍정적인 것하고 두 명이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해도 아마도 저는 부정적인 것을 믿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좋은 말, 그런 것보다는 더 부정적인 거,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완전 실패다는 말이 이 우리 인간의 본심은 더 현혹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성들과 그들이 통곡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매우 준엄한 말씀입니다. 내 귀에 뭐가 들립니까? 죽겠다 죽겠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의 생각이 가지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매우 칭찬하시고 그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있는 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왜 아무리 뭐 이 영적이고 지혜롭다더라도 이 뭔가 이렇게 이 땅이든 뭐 물질이든 이런 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섭섭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데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서로 간에 원성이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갈렙의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라는 겁니다. 뭐요? 갈렙이 너가 원하는 땅, 너가 밟는 땅 어디든지 그것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에서 약속을 했을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살이 그러면 많지 않는 나이입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청년의 나이지만 40이 됩니다. 저도 정말 마음은 항상 청춘인데 벌써 이제 60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100세 시대에는 정말 40은 청년입니다. 옛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40이었지만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갈렙은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라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갈렙은 얼마나 있지 않은지 90살인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갈렙이 참 대단한 그런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45년 전에 그 40세의 나이보다 그가 더 육체적인 이 강건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다시 주님 만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갈렙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의 정신력은 아니 그의 영적 능력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강건한 바로 영적 바로 그 거인 그 장수가 이 갈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동의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이 학기를 시작하는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갈렙에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가 갈렙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배울 점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 목표가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학기가 새로 시작됐든지 아니면 새해가 되었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님은 또 자매님은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뭐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해지기 원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좋은 학점 받고 싶어요. 또 신앙에 좋은 그런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훌륭한 그런 목표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 현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많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같은 거, 뭐 좀 게으르다든지 나는 내 어떤 생각,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좀 더 분명하게 내가 결정하고 또 타겟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측정 가능한 것이 분명할 때 그것을 측정 가능한 목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습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내 마인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건가에 대한 리스트도 필요한 겁니다. 뭐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더 좋은 신앙, 또 성숙된 신앙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성경 읽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볼 때 읽는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겠죠. 내가 그렇다면은 정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얼마 정도, 그렇다고 너무 한꺼번에 뭐 하루에 뭐 10장, 20장 이렇게 하면 며칠 못 가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하루에 기도 5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하든 뭐든 다 바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내가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와서 공부를 참 잘합니다. 학위 참 잘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공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학점을 잘 받고 학위를 잘 받기 위해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를 적고 그런 스케줄을 짜고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갈 때 그 목표가 달성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갈렙에게도 있어서 그의 목표는 그냥 큼지막하게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갈렙이 얘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혹시라고 하는 말을 해서 왜 해필이면 이 혹시라고 이렇게 번역할까? 좀 믿음 있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원문에서 그대로 올려온 건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때 내가 저 산지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분명한 타깃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그 15장, 요사서 15장에 보면은 이 90세를 눈앞에 본 길갈이 어떻게 그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세와 아히만과 그리고 달메라는 세 거인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무찔러버린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여러분들은 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웃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뭐 옆집에 사는 이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까운, 나와 매우 가까운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뭡니까?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또 자신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웃이라는 것은 가장 나와, 물론 먼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뭐 곳에, 그 정말 옆집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좀 더 잘 알고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앞에서 제가 잠깐 읽었지만 그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믿음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났을 때 모세가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그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사서 14장 9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그 갈렙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고 그에게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글쎄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이해가 없이 그는 전적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주긴 줘야 되겠지만 별로 마음속에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축복하면서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야말로 그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아까도 봤지만 이미 젊은 시절에 물론 여호수아가 좀 더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창기 시절에 함께 정탐꾼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역을 했습니다.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갈렙은 그 밑에 말하자면 참모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 같으면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옛날에 같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했는데 저 친구는 말이야 이렇게 지도자로 우뚱섰다 이렇게 되는 어떤 묘한 어떤 그런 경쟁의식, 시기의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진정한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함께 일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었을 뿐 아니라 축복하며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누군지를 인정받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인정할 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신앙 참 좋다는 우리 뭐 청년들, 우리 사람들 많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저 친구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격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여기서 갈렙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렙의 출생에 관한 겁니다. 그 출생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14장 6절에 보면은 그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 여분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 그니스 사람은요 성경학자들이 크게 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그 세 아들 중에서 하나가 그 그나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에서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나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이 그나스라는 이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 민족이 되어 가지고 갈렙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그 앞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제가 가진 영어 저 성경 표현에 보면 여러 잡족들이 함께 올려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방 민족이 같이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그렇게 흡수되어서 나왔던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서의 후손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이 되었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유력했던 그 유다 민족에 동유되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갈렙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갈렙이 어떻게 그의 삶의 그 모습들이 변화되었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가 40세에 이미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그 열두 정탐꾼, 각 지파들로 한 명씩 뽑은 그 정탐꾼의 한 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다민족 중에서는, 유다민족은 다른 민족, 유다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한 7만 7천여 명, 그 당시에 한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정탐꾼에 뽑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지력과 용맹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선민의식, 그죠? 그리고 그 어떤 혈통. 과거나 요즘이나 그들이, 물론 뭐, 아, 나는 당신 민족들에게 같이 살겠다고 한 사람 말리진 않겠지만, 그 유다민족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바로 이방이었던 갈렙이 대표로 뽑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가 얼마나 그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맹함과 신뢰와 충성과 믿음이 인정됐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일 이후에 45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그 유다민족 지도자들이 왔을 때 그게 대표해서 누가 있습니까? 역시 갈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인격이 인정받고 있느냐?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갈렙은 바로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꼭 두고 얘기한 말이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거나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찾지 못했지 않느냐. 죄를 보니까 뭔가 궁금해진다. 제가 믿는 그 예수님, 제가 믿는 저 하나님이 궁금해진다. 제 삶은 정말 매력적이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지 않는가. 갈렙 같은 그 모습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이 갖기를 원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했던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 마블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헷 족속의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내 사례를 장사하고 또 본인 아브라함도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야곱까지 장사했던 곳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갈렙이 그 땅을 그토록 얻고자 원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갈렙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 땅을 봤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민수기서 14장 7절 8절에서 그가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이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봤는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뭡니까? The milk and honey 아닙니까? 우유와 꿀이 흐른다는 겁니다. 거기 우유하고 꿀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을 포함 거기 보면은 그렇게 옥토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막이고 돌짝이고 그가 과연 봤을 때 거기 젖소가 있었고 거기 꿀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본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봤는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역, 똑같은 장소에 봤지만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10명은 뭐라고 했습니다? 저 땅은 악한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삼켜만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봤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헤브론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첫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도읍으로 삼았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길갈을 유다를 포함한 그 유다 지파가 갈렙을 포함한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도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 전통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 군에서 재원되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했지만 말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목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여전히 많은 공허함과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꿈꾸며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놀라운 산지를 내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니 그것을 발견해 나가며 이번 학기 아니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언약과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것을 통해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